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가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세의 시기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재림주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탄마귀와 더불어 이단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현관벨을 많이 울린다고 합니다.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주면 끝까지 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이리 흉악한 범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모나 계모들이 어린이들, 아기들 죽이는 것이 매우 만연해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나쁜 시대인지 밤에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119 안 부르고 이 손목에 롤렉스 시계 먼저, 명품 가방 먼저 채워갑니다. 심지어는 이 입에 금니빨까지 뽑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만만치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전염병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세의 첫 징조는 이 복음서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 21장에 보니까 말세의 첫 징조는 전염병이다. 이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전염병은 종과 종 사이는 전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과거에 메르스는 낙타에게, 코로나는 박쥐가 인간에게 옵니다. 두 번째는 기상이변이 또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제일 추운 도시는 베르호완스키 이렇게 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2020년도에 6월 달에 무려 38도였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0도씨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난 겨울에 폭설이 많이 와서 사람 빼고 이 동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징조는 부모, 자식, 형제들을 때려 죽이는 이런 살인입니다. 예전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요즘 시대의 명절 때에 형제가 만나면요, 하나는 우파, 하나는 좌파, 만나기만 하면 이념이나 막 재산 가지고 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분노, 살인. 그래서 오늘날 이 공동체 안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념적인 것을 예수님 위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도 보면 그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의 죄와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희생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감동이 옵니다. 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때 첫 번째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조금 늦어도 도착합니다. 그리고 방향만 잃지 않으면 약간의 흔들린다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시간 문제고 난간의 문제이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나침반 같이 부들부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떨긴 떨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침반 같이 방향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있는 일곱 명의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몇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음을 의미합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줬고, 또 목자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셨고, 또 사명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이 디베레아 호수로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레아 갈릴리 호수 이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꼭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산에서 만나자고 산을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산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이 디베레아 바다는요, 고기 잡는 제자들의 직장이었습니다. 특별히 3년 전에 베드로는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 잡는 데에서 만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거기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정확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뜻한 노력은 헛수고다. 이것을 꼭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고기 낚시 좀 해보셨습니까? 이 고기라는 것은요, 그냥 날 좀 잡아가셔, 뭐 잡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그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 어부와 물고기의 생존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런 심적인 정신적 좌절감에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기 등등한 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아무래도 뭐 손질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그물을 들고 급하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기를 잡겠다는 뭐 어부의 자세다 이것보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아니하게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도 고기가 잡힌다 그러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바닥에 여러분 동전 500원짜리 찾기가 힘들죠.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태도가 진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 찾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들은 결실을 맺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그 이미 요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먹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낙심 중에 막 큰 낙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낙심의 문제는 뭐냐면요, 대책 없이 바다에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대책 없이 떠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온 것.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밤새 노력을 했지만 허탕이고 맹탕이었습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으로 한정지어 본다 그러면요, 교회도 잘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힘쓰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관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교사도 찬양대도 열심히 준비하고 다들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승리와 실패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왼쪽에만 던졌는가 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배는요, 흔히 그 배의 크기도 있고 넓이도 있고 이 배의 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어디를 던져도 똑같이요. 배의 넓이 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 뭐 4, 5미터 작은 배라고 그러면요 1, 2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 넓이 정도 차이에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벌어지고 또 반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이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와 실패의 차이, 이 작은 배의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인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고, 그런데 이 기도회에 나와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왜냐? 기도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가 힘쓰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 이 헛수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방위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께 가고 말씀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 철저히 의지했을 때에 이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까? 다 알지요?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한다, 주일 성수한다, 뭐 십일조한다, 영혼전도한다, 이것이 막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가능성 중에서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 가지고 힘쓰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사실은 드리게 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주일 성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어라.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니까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벌 때에는 뭐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업도 그렇죠. 오늘날 뭐 실컷 뭐 이런 온갖 뭐 학위들 많이 따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쯤 해서 시간 부자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시각을 달리 해보면요 지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부자? 시간 부자. 원치 않는 모임을 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가는 회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뭐 관계나 체면 때문에 멀리까지 뭐 결혼식장까지 가지 않아도 뭐 용납되는 뭐 이런 면제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임 공간에서 벗어나서 또 홀로 지낼 이 기회까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선물은요 오로지 각자의 몫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의 묵상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오히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만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기 때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가 주님 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했지는 않는가?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가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지는 않는가? 하나씩 하나씩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영감도 찾아올 것이고 음성까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은요 왼쪽 오른쪽 뭐 별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거두게 되는 것. 이 짧은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이 믿음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겨자씨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행함으로 반응하고 뭐 믿음이 갑자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겨두고 영적 실험실에 가서 막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했더니 진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내 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다못해 중국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이 말 잘 아시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우리가 생각했던 불행이 행복이었고 또 행복이 불행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중국판 뭐 욕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7절 초반부에 보듯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과연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저자 요한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요한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자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고기만 보았는데,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고기 뒤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요, 요한, 고기를 많이 잡자 그 뒤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야, 봐! 예수님이야! 그는 예수님이라고 또 외쳤지만 예수님에게는 뛰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좀 사색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말자 윗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있었으나 옷을 입고 막 바다로 막 풍덩 철썩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막 배를 타고 예수님 기다리면 답답해가지고 막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요, 제가 볼 때 약간의 뭐 학업의 지식은 없겠지만 배와 고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방향으로 헤엄쳐가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있는가? 떨리면서 두려우면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당장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방향이 올바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대로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 그러면요,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은요, 첫 번째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장 26절에 의심하는 도마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도행전 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며칠 남았죠? 40일이 남았습니다.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서는 막 남은 제자들 만나가지고 조직 구성을 해서 팀 미팅도 해야 되고 D-Day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긴장 가운데 일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아주 막 한가롭게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숯불에, 그것도 숯불에 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미리 와 있은 겁니다. 그 제자들이 육지에서 그리가 불과 한 100미터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막 노를 열심히 지어서 물고기를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미리 와 있었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옷이 물에 젖은 베드로를 위해서 불도 지펴 놓았을 것이고 이 사랑의 불이 막 숯불처럼 막 멀리서 보니까 훨훨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흙이 져 있었고 마침내 이 숯불 위에 있는 이 고기가 막 노릇노릇하게 막 군침이 들 정도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떡을 구워서 구수한 냄새도 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는 막 최고의 셰프고 요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도 아마 공생애 때 밥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꿀꺽꿀꺽 침을 삼키면서도 죄송해가지고 차마 이 물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참 베드로는 참 동작이 빨라요 여러분. 그죠? 물에도 풍덩 먼저 뛰어 내려가고 막 그물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막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서 막 그물을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미리 고기 준비해 놓았지만 팔딱팔딱 뛰는 이 뭐 화로와 같은 이 싱싱한 생선으로 또 즉석에서 또 한번 요리해 주고자 한번 예수님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배 타고 온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가져와야 했으나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막 흡족해하고 시원하게 먼저 뛰어가는 이 베드로 참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사랑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의 숫자를 보니까 요한 이 사도 요한은 153마리라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내리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153마리 다 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혔어도 찢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 153마리 뭐 우리는 뭐 모나미 볼펜 153 뭐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 153, 153이 주는 의미는요 이 그날의 이 153마리가요 그날의 일이 사실이었음을 좀 이렇게 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마리 한 마리 150여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 탁 잘라서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참 제자들 마음을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누가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왕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막 낭망해가지고 시골로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금세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경 강해를 마치고 떡을 주시자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요 절대로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황송해가지고 물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자 그들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친히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입에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먹어봐. 생선도 뼈를 가려서 떼어주고 마치 어린이들에게 밥을 먹이듯이 아예 제자들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변에서 부활의 사랑의 파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친히 부활하셔서 구체적으로 성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먹으면 과거의 유월절 만찬석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그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승리와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전염병 팬데믹 시기에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늘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물고기가 가득한 이 만선의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지라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적 기쁨으로 말미암아 만선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교회와 각 기관이 만선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배가 육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영혼을 건지는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고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을 낳는 어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시기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잊기 쉬운데 예수님의 첫 사랑을 붙들고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부흥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바른 방향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슬퍼하고 눌려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방향대로 주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때도 주님께서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산 가운데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